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대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과거보다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감과 소통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이나 그런 거에 중요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그냥 높은 사람이 그냥 명령하면은 끝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도 그냥 윗사람이 명령한 것을 듣고 그냥 하면은 끝이었습니다. 별로 공감하는 거, 뭐 소통하는 거 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권위 아랫사람이 그냥 권위자에게 맞추며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없냐? 지금도 많이 있죠. 하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공감이나 소통하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사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이제 꺼려지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을 흔히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떼는 말이 하기 시작하면 일단 딱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호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젊은이들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즉각적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가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하거나 그 사람에게부터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필요 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감과 소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을 만큼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분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공감과 소통이 강했냐? 전혀 그렇지 않죠.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교회나 기독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죠. 복음이라는 것,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이미지와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어떻게 쉽냐면 원사이드의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무자르듯이 다 자르면은 끝납니다. 거기에 공감과 소통이 더해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냥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입니다. 오히려 원사이드로 나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종, 주의 사자라고 하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굉장한 힘이 실립니다. 목사님의 말이 곧 법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목사님의 선택이나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감이나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사용하고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존중과 그것에 대한 헌신이 있었지만 그 좋은 의도와는 좀 별개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 교회는 소통이 없습니다. 공감도 없죠.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라는 식의 평가와 이야기가 끝이에요. 상명하복의 겉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심한 상명하복과 같은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내 더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공감과 소통을 요구할 때 그래서 무엇인가 내 이야기를 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믿음 없어 보이거나 불순종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질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어쩌면 공감과 소통의 가장 기본이고 그것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히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요소인 것처럼 돼버린 것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공감과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교회 공동체에 발 딛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제 꼰대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젊은이들에게는 즉각적인 피드백도 없고 오히려 꼰대와 같은 분위기가 교회에 있는 것을 더 부담스럽고 어렵게 만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감과 소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과는 어떨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없은 상태로 일방적인 어떤 관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비슷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 하나님 마치 주일날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해도 그냥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할 뿐 쌍방에 무엇인가는 없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듣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일 뿐인 거예요. 뭔가 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원사이드 때가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공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내 안에 공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도 공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일방적인 그래서 그것을 쌓이고 쌓이면 형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일방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하나님과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관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나 기도, 뭐 영적인 행위들 역시 다 그냥 형식적인,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뿐이죠. 한번 나의 삶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가, 예배를 드렸는가, 뭐 말씀을 읽었는가, 무엇인가를 했는가의 차원이 아니라 그 행위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가, 그분과 내 삶에 어떤 이야기가 주고 받아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오늘 미가서의 짧은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어떻게 공감하고 있고 그분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들고 있는, 갖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이지만 66권의 여러 성경이 합쳐진 책이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서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17권의 선지서가 있지만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시대에 여러 사람에게 선포했던 말씀이지만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다. 심판의 이유는 니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다. 이게 선지서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미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의 죄를 때문에 심판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혼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혼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정말 이 미가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애통하고 애곡한다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애곡합니까?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대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10절 뒤에 보면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때릴 거고 남유다도 때릴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예언 앞에 애가, 그러니까 이 미가가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게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거에 대해서 미가가 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미가의 슬픔이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이 미가,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슬픔은 곧 누구의 슬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어? 오, 좋아. 한번 얼마나 네 잘못하는지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분노하시면서 막, 아니면 그것을 쾌락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그 심정으로 심판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프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 어느 아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하겠어요? 잘 못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올바른 것을 갖게 하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나쁜 행동 혹은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이거 좋지 않은 거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합니다. 경고하죠. 예고된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거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또 합니다. 또 예고된 경고가 들어가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고된 심판이 가기 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되면은 뭐 혼나든가 뭘 못하게 된 거가 아무튼 예고된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이제 예고됐던 심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부모의 마음, 아싸, 너 이제 봐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게 혼내고 때로는 매를 드는 과정에서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것을 당하러 오는 자식 역시 기쁘고 즐겁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앞에서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얘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고, 안 하겠다라고 돌이키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고개 빳빳이 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이 지금 예고된 경고, 예고된 심판, 와서 진짜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에 부모가 바라는 건 얘가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우린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고개 뻣뻣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인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럼 나는 얼만큼 인정하고 있고 얼만큼 돌이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고된 경고가 내려지고 예고된 심판이 내려지고 때로는 그 심판이 임박한 상황까지 왔을 때까지도 과연 내가 인정하고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삶에 돌이키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때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 없을 때 답답하고 때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떨어질 때 마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있는 일들이 있는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고 뭐 특히 문제 될 거 없고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죠. 아, 저 모습이 딱 내 모습이구나. 혼나는 건 싫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만 싫을 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무시하면 아빠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빠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다.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그렇다고 내가 아빠를 무시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확인받고 싶다. 아빠, 난 그렇다고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과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무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는 삶이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고된 경고와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굉장히 속상하고 슬프시겠군.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이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공감과 소통 역시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그분과의 소통이 내 삶에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점점 메마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논이, 어느 날 밭이 갑자기 메말르는 일은 없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물이 잔잔했던 논밭이 자고 일어났으면 갑자기 메마른 황무지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될 것 같은 어디선가의 물길이 끊기기 시작하고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상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점점씩 많아지는 그 어느 순간부터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봤더니 내 밭이, 내 마음 밭이 메마른 땅과 같이 다 갈라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메마르고 메마르면 사람이 까칠해져요. 까칠해지죠. 까칠해지면 더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조급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불안이 쌓여가면 더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모든 안정감은 사라진 채 그 조급함과 불안함과 메마른 가운데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큰일 하나 터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큰 죄를 져서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 안에 회개가 아니라 아주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어떠한 일이 하나님 마음 앞에 이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도 그렇고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과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상태가 훨씬 더 공감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이 만족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예고된 심판까지 와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느낄 수 없을 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작으면 작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져서 얼마든지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폭우와 같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쉴 때든 어디에 있든 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는 삶,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의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하고 수십 년을 믿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깊은 공감과 소통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내 삶에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돌이키고 있는가.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멈춰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